신약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1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해요.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전해지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과 의지는 부족함 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자에게 주실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3년 전부터 많은 매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라스트 댄스 말 그대로요 마지막 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미국 고등학교 졸업 댄스 파티 프롬에서 그렇게 쓰여지던 말인데요, 요즘에는 본래의 뜻과는 좀 다르게 확장되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스트 댄스의 이 단어 사용이 확장된 계기는요, 1990년대 미국 프로농구의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던 필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었던 그는 1997-98 시즌 시작하면서 그 시즌을 라스트 댄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여 썼습니다. 그것은 농구왕자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이 그 시즌을 마지막으로 선수로서 은퇴하겠노라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이클 조던은 그 은퇴 시즌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시즌 연속이라는 아주 엄청난 기록도 그가 남겼었습니다. 그 후 한참을 잊혀졌던 이 라스트 댄스 이 말이 소환된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한 OTT에서 1997-98 시즌 그 시즌에 시카고 불스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라스트 댄스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흥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요, 각종 매체에선 어떠한 유명한 선수가 그의 선수 커리어 마지막 대회에 참여하면 어느 선수의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기사 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작년 12월에 열린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수의 커리어로는 마지막 월드컵에 참여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에게 이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그렇게 사용되었었습니다. 메시는 그의 라스트 댄스가 되어진 이번 월드컵에서 커리어 정점인 월드컵 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말은요, 선수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마주한 이들을 향한 피날레의 그 표현으로 쓰이는 요즘입니다. 물론 매 순간 모든 사람이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생각하고 상황을 마주한 자의 마음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음이란 뜻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수는요, 자기의 라스트 댄스가 되는 그 마지막 도전과 대회에 마지막 힘에 모든 최선을 다하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관중들도 그래서 그들의 라스트 댄스가 될 그 도전에 더 많은 응원, 더 많은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트 댄스의 열정, 열심에 대한 이 내용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인생에게는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인생도요, 매일의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 자기 죽음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믿음의 인생이 매일을 이처럼 라스트 댄스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 오실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누군가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알려준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빨리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10만% 확실한 사기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요 심지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린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주님께서 분명히 땅에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믿고 우리는 그를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소망과 확신으로 주님 기다리면서 언제라도 우리의 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요, 오늘의 내 삶이 나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그것이 곧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꾸고 만회할 기회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어떤 드라마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로서 인생 2회차 사는 것 따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라스트 댄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을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은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이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본문으로 알 수 있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삶의 모습, 영적 지혜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러분, 오직 평화롭고 고요한 삶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리어 바빠지고요, 어려워지고요,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면서도 주의 사명 감당해야 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또 다른 사명을 계속해서 맡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명은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면 그의 삶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분주함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무작정 바쁘기만 한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주함입니다.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분주함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기고요, 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바쁘기만 하고요,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을 마지막인 듯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한 본문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가? 본문 초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하여서 항상 세심하게 주의하라고 오늘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권고를 하실까요? 왜 세심하게 삶의 모든 부분을 주의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인생은 매일의 삶을 마지막인 듯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어느 때 주님 내가 만난다 하여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을 수 있도록, 오신 주님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내 삶에 행하는 것 하나하나 주의 깊게 행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 맞을 준비의 그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중반 이후에부터 보시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명석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유한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적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충분한 준비, 그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 본질적인 판단과 결정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 주님 언제라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준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이어지는 16절에서요, 이 말씀은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면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16절 말씀 쉽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시간과 연결된 권면처럼 보입니다. ESV 같은 성경에서도 그래서 making the best use of ti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해석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뒷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하였을 때 이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엑사로라 주메모이라고 말합니다. 엑사로라 주메노이. 여러분 이것은 아끼다, 뭐 절약하다, 부지런하다 이러한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 말은 도로 사오다, 속량하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율법적 구속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엑사로라 주메노이 이 단어인데 오늘 아끼라 이 단어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초반에 있는 세월. 여러분 여기에 헬라어는 카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카이론 세월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시간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카이론이 원래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기회, 중요한 시기 혹은 금방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십시다. 16절의 권면은요 절대로 시간을 아껴 써라 같은 시간과 관련된 그러한 권면이 아닙니다. 16절의 권면의 속뜻은 중요한 것을 반드시 붙잡아라, 놓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NIV나 RSV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16절을 그래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기회, 모든 기회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들라 붙잡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봅니다.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적 지혜를 통해 너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살펴라.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해라, 시간 아껴 써라 이러한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1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는 세상적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고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살펴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떤 지혜라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기회, 영적인 지혜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학습을 통해 소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혹은 경험이나 물질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잠언서 9장 10절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리 번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이요 매일을 라스트 댄스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뒤에 보시면 어떠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왜 붙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 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믿고 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설명을 덧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 경외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얻은 영적 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 그래서 다시 오셔도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지혜 얻어야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전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게는 예배에 참석해서부터요, 넓게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기에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 전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때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소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고 그러한 영적인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하여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부끄러우지 않은 삶으로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한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으로 여겨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나이와는 관계없는 영적인 그러한 주제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겸비해야 할 영적 지혜예요. 하나님의 경외로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셔도 삶을 잘 예비해 놓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알 수 있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가 겸비해야 할 삶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요,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 내용 보십시다.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영적인 지혜로 사는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차례대로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하고요, 도리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도 예수의 겸손을 보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오늘 보면 18절부터 21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러한 삶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삶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이 매일의 삶 속에 술 취하고 세상의 험한 욕은 입에 다 담고 다니고 온갖 불평은 다하고 그렇게 위협하는 삶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그를 믿음 있는 자로 보겠습니까? 누가 그를 예수 믿는 자로 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바라보고 있는가 걱정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인정 받은 다음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 걱정하는 우리의 삶 되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영적으로 부끄럼 없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한 터럭이라도요, 죄 짓는 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8절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함께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서의 경고 누구를 향한 경고 같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8절 19절의 이 경고는요,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인생들이 섞여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요, 나는 사람 상관없어,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라는 생각 갖고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케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경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앙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매 순간 마지막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선 다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영적 지혜를 얻어서 그것으로 삶을 살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인생 되어주십시다. 그리고 주님 기다리면서요, 누가 보더라도 믿는 자로서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라스트 댄스는 세상의 그런 춤이 아니고요, 영적 환희의 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추고 기뻐했던 다윗의 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영적인 춤,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다시 오셔도 칭찬 들을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